새해가 밝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2009년 2월이 시작됐습니다. 되게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해가 바뀌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때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인가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미리 계산해보기도 하고 미리 올 한 해 동안 어떤 복이 우리를 찾아올 것인가, 어떤 행사들이 있을 것인가 또 계획해보기도 합니다. 다이어리를 사서 미리 12월까지 주요 행사들을 기록해보기도 하면서 부푼 마음들을 미리 즐겨보기도 하죠. 그 중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동양에서 특별히 동북아시아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올 한 해의 신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정괘를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토정비계를 본다든지 이런저런 다양한 점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내 신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 삶이 어떤 행운과 복과 또 기쁨이 찾아올 것인지를 미리 계산해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1월달이 되면 다른 달에 비해서 복권이 많이 팔리고 로또도 많이 팔린다라고 하는 것이 통계학적 보고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처럼 무엇인가 자기의 노력이나 때때로 자기의 능력에 비해서 더 뛰어나고 탁월한 복이 굴러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신데렐라 컴플렉스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과는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짧은 시간 안에 뜻하지 않는 신분의 변화가 확 생기든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노력했던 것보다 더 큰 복덩어리가 늑둥굴째 그냥 쑥 굴러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가다 보니까 예수 믿는 거야말로 이 땅에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가장 급작스럽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인간적인 정체성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의 신앙의 그 결과를 이와 같이 신분의 변화적인 관점에서 말하는데 에베소서 2장 1절과 2장 4절 5절을 겹쳐서 한번 읽어볼까요?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던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죽어 있던 우리의 모습이 한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표현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급작스러운 신분의 변화를 기독교에서는 구원이고 믿음의 결과다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영적으로 죽은 삶이란 정도의 차이는 되게 있습니다. 굉장히 그 차이가 다양할 수도 있고 또 클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죄성을 통해 사탄의 지배,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파멸의 삶을 사는 것을 영적인 죽음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흑암의 영, 아담 이후에 범죄 이후에 사탄이 우리를 지배해왔던 죄와 어둠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본 성품인 사랑과 거룩한 영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곧 구원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설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주에 앞에 나왔던 본문 8장 19절부터 25절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영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러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영적인 가족이 되고 새로운 차원의 가족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설기간을 맞아서 우리가 친지들을 방문하고 가족들을 만나 고향으로 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교회는 사실은 또 하나의 영적인 가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함께 예배하는 옆에 있는 분들이 비록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우리는 그래서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가지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서 거친 풍랑으로 배에 물이 잠기고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을 수 없었던 어부 출신의 몇몇의 제자들도 두려워하며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무서워할 때 주무시고 있던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 한마디에 거친 풍랑이 잠잠케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 나라를 가정이라고 소개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인 가족이라고 소개했던 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 권세와 능력자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족관계나 가정과는 다른 이 땅의 질서와 권세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능력과 질서의 가정과 가족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어둠의 영인 이 사탄이 우리 인간의 죄성을 통해서 인간을 지배할 때 어떤 모습이 벌어지는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는 인간들의 모습들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하나의 처참한 인생의 모습을 모델처럼 소개받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참으로 복된 구원의 삶에 대해서도 비교해서 교훈 받고자 합니다. 함께 읽었던 첫 번째 구절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거친 풍랑이 이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와서 그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갈릴리 호수를 건너와 도착한 마을은 그라사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그라사라고 하는 마을은 마을 이름에서도 드러나 있지만 헬라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고 또 사실은 상종조차 하지 않던 그리스 사람들, 헬라 말을 쓰고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던 헬라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살아가는 10개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10개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이 그리스어로 한번 따라해 볼랍니까? 데카폴리스. 데카가 10이라는 뜻이고 폴리스가 마을이고 도시라는 뜻입니다. 폴리스, 폴리스, 아트로폴리스, 메카폴리스, 데카폴리스, 이 데카라폴리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10개의 마을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하고 붙어있는데 가까운데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아 그리스어를 쓰는 자치적인 마을, 헬라 말을 쓰고 헬라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10개의 마을이 쭉 붙어서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방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가리켜서 10개의 마을들, 데카폴리스. 근데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데카폴리스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데가볼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 뜻이 데카폴리스를 그냥 한글로 이렇게 그냥 음을 그대로 따왔는데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옛날 발음으로 갖다 붙인 거죠.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로 그대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마을 중에 하나가 바로 거라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이 마을 사람들이 주로 무엇을 하며 먹고 살았는가 그들의 경제 활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돼지를 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부정하고 먹지도 않거나 만지지도 않는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 1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내려주실 때에 먹어야 될 짐승과 먹어야 될 물고기와 먹어야 될 조류 등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특별히 육상에 사는 짐승 중에서는 굽이 갈라질 것, 굽이 갈라져 있고 동시에 되새김질을 하는 초식 동물을 먹으라고 규정했습니다.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 하는 것, 주로 소, 우리가 하늘을 먹어야 될 성경적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소고기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 소를 먹으라라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설명했습니다. 물론 레위기 왜 구체적으로 그것만 먹고 돼지를 먹으면 안 되는지 자세한 동물학적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규정했던 내용에 하면 돼지는 굽은 갈아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서 부정하다라고 레위기 11장 7절에 이야기했다고 이 말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유태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약 율법을 똑같이 중요하게 경전을 여기고 있는 이슬람권에 가면 이슬람권에 가도 돼지고기가 없고 거래도 안 되고 먹지도 않습니다. 3년 전에 첫 번째 해외 비전 트립으로 학생들하고 우리 교사들 몇몇이 터키를 다녀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터키를 가면 동네마다 주로 길거리마다 사 먹는 주요 음식 중에 하나가 케밥입니다. 그냥 발효되지 않는 밀가루를 조금 약간 발효될 듯 말똥 이렇게 그냥 말아가지고 동그란 이런 넓적한 전병, 찌짐, 떡을 만드는 겁니다. 빵을. 그 얇은 빵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고기를 얹고 채소를 얹고 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들고 다니면서 먹는 거. 이게 터키 사람들이 주요하게 먹는 케밥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주로 고기가 뭐 양고기 들어가고 염소고기 들어가고 치킨 들어가고 소고기 들어가고 막 그런 게 많은 거죠. 근데 케밥을 주로 먹다 보니까 함께 동행했던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피곤해하고 김치가 그리워지는 겁니다. 뭔가 한국 냄새가 그리워지고 한국의 음식이 이제 그리워지는 거죠. 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하다가 큰 도시에 갔고 큰 도시에 딱 갔는데 이 시장에 딱 가니까 가게들이 쫙 있는데 중국 가게가 있는 거예요. 중국 음식을 파는 중국 음식점. 한국에도 물론 우리가 김치가 그립고 된장이 그립지만 한국적인 뭔가 생각하면 한 번씩 가다가 사회방 짜장면 시켜 먹잖아요. 평화동에서. 만리장성도 가잖아요. 저기 가서 음식을 시켜 먹으면 케밥에 질려있는 우리의 입맛을 뭔가 고국을 생각나게 만들겠다 싶어서 간 거예요. 근데 가서 탕수육을 시켰습니다. 탕수육을 시켰는데 세상에 이 탕수육이 원래 돼지고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돼지고기를 가지고 요리할 수 없으니까 소고기를 튀겨 나온 거예요. 소고기 탕수육이. 이야, 이게 보니까 참 이 사람들은 요리의 주 재료도 바꾸는 거구나. 이러면 똑같은 탕수육인데 나왔던 그 고기의 주 재료가 돼지고기를 가지고 탕수육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소고기를 가지고 탕수육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튼 비슷한 입맛을 추구하려고 노력했다가 아무튼 좀 뭐 소고기 탕수육을 맛보고 돌아왔지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사람들이 돼지를 치고 있고 돼지를 쳐가지고 뭔가 그들의 경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가까운 곳에 살지만 그들은 이스라엘과 유태인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사실은 별 관계없이 그들만의 섬이 되어 그들끼리의 문화와 그들끼리의 언어와 그들만의 종교와 그들끼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의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섬처럼 살아가는 마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가셨다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을 갑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풉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이적을 베풀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든 설교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우리 인간에게 구원, 복음이 무엇인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집약되어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궁극적으로 초청해서 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자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셨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하나님 나라의 특성과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놓쳐버리면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기적을 따로따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가르침, 설교 내용들이 제대로 맥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정한 이방인들의 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을 거의 개취급을 했습니다. 굉장히 경멸을 했습니다. 함께 그들과 대화 나누는 것을 수치라고 여겼고 그들을 옷깃이라도 스치면 입고 있던 옷을 벗어가지고 세탁을 하고 다른 옷으로 바꿔 입을 만큼 굉장히 그들 나름대로의 자존심과 이방인과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특별한 특출한 선민의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왜 갔을까요? 그러면 여기에 가셔서 행하고 있는 이들과 이 사건도 역시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셨고 그곳에 가서도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으시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을 보여주길 원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벌어지는 이 사건과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는 이 내용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보여주려고 하는 이 교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맥을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렸을 때에 27절 앞에 보니까 그 마레사는 누가 가장 먼저 달려왔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와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 이 거라사 마을에 가서 예수님이 행하는 이 사역과 똑같은 내용을 마가복음 5장, 마태복음 8장에서 같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서 귀신 들린 사람,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27절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의 복장 상태가 설명됩니다. 복장 상태, 옷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도 입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 원어에 보면 남성형으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남자입니다. 아무 옷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막 이 사람이 왜 뛰어오는 거죠. 꼬치가 덜렁덜렁 해가지고 막 뛰어오는 거죠. 아무 옷도 입지 않고 다 걸려왔습니다. 사람이 아무 옷도 입지 않고 달려왔다. 뭐 이게 두 살배기나 세 살배기가 뛰어온다. 뭐 그러면 뭐 모르니까 처지 훈관을 못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죠. 초등학생만 돼도 아니 유치부 어린이집만 가고 유치원만 다니고 초등학교만 입학해도 사실은 꼬치를 들여놓고 남자 애기들이 막 뛰어다닌다. 부끄러워합니다. 다 큰 성인이 아무 옷도 입지 않고 막 돌아다닌다. 뭐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염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양심이 무감각해져 버리는 상태다. 라고 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죠. 또 27절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이 거주지가 소개되는데 어디서 사느냐? 집에서 가족이나 또 친지들과 함께 살 수가 없고 살지 못하고 무덤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공동묘지.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공동묘지라면 공동묘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언덕 위에 산에 볼록볼록한 밥그릇을 거꾸로 엎어놓은 것 같은 무덤이 볼록볼록한 곳, 뭐 그런 주변에 그냥 대충 잡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스라엘 가보면 그런 무덤이 없습니다. 여기는 땅은 지금 이스라엘이고 그 옆에 대가골리 중에 하나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형에 보면 무덤이 우리나라처럼 볼록볼록한 밥그릇 엎어놓은 듯한 무덤이 모여있는 공동묘지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무덤은 1차적으로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언덕배기가 이렇게 있으면 언덕을 팝니다. 동굴 파듯이 언덕을 파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굴이 만약에 이 언덕이 바위로 되어 있으면 깊숙하게 팔 수 없으니까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 다음 한 평, 두 평 되는 것을 이렇게 파내는 겁니다.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거나 단단한 흙으로 되어 있으면 좀 깊숙이 파가지고 사람의 안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동굴을 파내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의 시체를 눕혀놓고 그냥 장사를 지내고 동굴 입구를 막아두든지 아니면 열어놓든지 그럼 시체를 놔두면 제대로 썩어버리겠죠. 썩습니다. 근데 좀 부자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가정묘로 만들려고 동굴을 파가지고 동굴 안을 넓적하게 파는 겁니다. 들어가는 입구야 조그만하겠지만 들어가면 언덕배기 안에 공간이 넓어가지고 할아버지 죽은 시체 그럼 이게 돌아가시고 나서 시체가 다 썩고 나면 스카라 앉겠죠. 그 위에 또 아버지 그 다음 손자 그럼 공간이 넓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들 대대로 공동묘지를 만드는 그런 무덤들이 이렇게 즐비한 거죠. 여기 이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은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이런 언덕을 파가지고 형성된 동굴이 있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뭐 입구를 돌로 막아놓지 않은 그런 열린 그런 무덤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곳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지금 뭐 이 사람이 얼마나 간이 큰지 얼마나 용기가 많은지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귀신 들려있는 상태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언덕을 파서 만든 이 무덤에 사는데 이 무덤에 주로 산다. 집에서 살지 못하고 무덤까지 산다. 무덤 속에서 잠을 잔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관계와 인간관계가 불가능한 상태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죠. 무덤까지 산다. 매우 음습한 곳에서 이 사람이 자고 그냥 그곳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간을 보낼 만큼 이 사람의 삶의 모습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는 겁니다. 29절 뒤에 보니까 이 사람들 향하여 마을 사람들이 어떤 대응을 하고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모습이 평소에 전혀 위협적이지도 않고 전혀 부드러웠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의 평소의 모습이 굉장히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마태복음 8장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너무 위협적이고 무서워서 그 사람이 있는 그 길 앞을 동네 아이들과 사람들이 제대로 지나갈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매우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쇠로 된 체인을 가지고 이 사람의 팔과 다리, 목을 칭칭 감아서 꼼짝 못하게 한번 묶어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 번 묶어 놓고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화장지를 감은 것보다 우욱 화장지 뜯듯이 이 쇠사슬을 그렇게 뜯어버리고도 달아나고 그렇게 도망갔다는 거예요.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야구선수를 시키든지 축구선수를 시키든지 스포츠 선수를 시키면 좀 뭔가 대법하겠죠. 역도 시키면 제일 낫지 않을까. 역도 딱 장미란처럼 이 괴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괴력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어되지 않는 괴력. 저는 이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능력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명예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통제되지 않을 때 그가 속해 있는 사회와 조직과 시대와 역사 속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그것들이 아름답게 통제되지 않으면 이거는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위협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재산이 많고 그 사람의 지식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 시대와 사회와 역사 속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잡거나 통제되지 않는 힘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은 그가 엄청난 물리적 괴력을 가지고 있지만 통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에게 위협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사는가 주요 행동 특징이 나타납니다. 밤낮 무덤과 산을 돌아다니고 막 뛰어다닙니다. 소리를 와 지르고 그리고 돌을 들여가지고 심심할 때마다 자기 몸을 막 찢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사람 뭐 머리나 곱게 빗었겠어요? 뭐 샤워나 제대로 하겠어요? 머리는 산발처럼 됐을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 밤낮 무덤과 산을 돌아다니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다니고 그냥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에 뭐가 들려있을까요? 돌이 들립니다. 이게 뭐 이 모습만 상상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야 이거 게다가 옷은 안 입은 거예요. 막 뛰어다니니까 꽃이는 덜렁덜렁 있겠죠. 막 돌을 들고 다니고 으아 소리를 질러가면서 뛰어가다가 멈추면 빡발 찍어보고 피난다 막 맛보고 또 뛰어다니고 으아 이 도대체 상상만 해도 누가 피아노 갔다가 가방 들고 그 사람 있으면 그 앞을 지나갈 수 있겠어요? 이야 참 이건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사람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질문을 했는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에게 질문했는지 알 수 없지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댈 만한 정신이 없어요. 완전히 귀신이 사로잡아버렸으니까 자기의 기본적인 이름이나 거주지나 자기의 기본적인 자기에 대한 정체와 정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귀신이 대답을 하는데 우리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이 뭐냐면 로마 제국 시대에 군대 조직을 가리킵니다. 이 레기온 중에서는 작은 레기온은 3,000명, 그 다음 보통 레기온은 6,000명, 3,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군대 조직을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냥 우리는 군인들이 모여 사는 것을 부대, 군대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자세하게 나누면 군대도 조직이 있습니다. 9명에서 10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군대, 4개 군대가 하나의 소대를 구성합니다. 소대, 또 4개 소대, 3개 소대에다가 화기 소대까지 들어가면 하나의 중대, 3개 중대에다가 화기 소대가 붙어서 중대가 붙어서 대대, 대대가 또 붙여서 연대, 연대가 커지면 사단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큰 군대 조직이 있는데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군대 중에서도 3,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하나의 사단 정도가 됩니다. 하나의 전쟁이 수행 가능한 하나의 완벽한 조직이 이루어져 있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우리 이름은 레기온이네요. 이 귀신이 경박스럽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한 사람 안에 귀신이 수천 마리 들어가 있다는 그 말. 이 귀신이 막 그냥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의 삶을 황폐해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신 한 마리 두 마리도 아니고 수천 마리가 들어와 있으니까 제정신이 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의 수준이에요. 아 짐승도 이런 짐승 봤어요 혹시? 여러분 혹시 동네 걸어다니면서 짐승을 보는데 고양이가 밤에 뛰어다니고 여러분 동네에 강아지가 뛰어다니는데 강아지가 와 소리를 지르고 자기 팔을 뜯고 이런 강아지 봤어요? 짐승도 아닌 거지. 짐승도 자기 몸이 아픈 건 아프다고 깨인거려요. 짐승도 자기 몸을 나 한 번씩 혓바닥을 막 핥아가면서 이 벼룩이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뭐 뭐가 있으면 막 간지러워가지고 핥아삭고 조금 뭐 추지 보면 막 얼굴 닦아삭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짐승도 아닌 거예요. 짐승보다 못하는 인간. 짐승도 안 되는, 짐승도 안 되는 인간. 옷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고 정상적인 인간관계나 삶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자기 몸을 보호하기는 커녕 함부로 해하고 자기 몸을 상처내는 사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위협을 주는 이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언급하면 참 파멸적이다. 파멸의 상태에 있다. 완전히 이게 어떻게 이게 인간인가 싶을 만큼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 사탄에 사로잡힌 인생은 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의 모습의 한 인생을 오늘 본문은 전형적으로 물론 극단적인 하나의 모습이지만 사탄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전부 다 이런 사람이냐?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토록 교양이 있고 굉장히 세련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때때로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고 어둠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은 결국 자기의 욕망과 이 땅의 것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봉사하고 섬긴다고 해도 그 사람 스스로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죽음 너머에 있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한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 그 이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본성 가운데 있는 죄성으로 인해 파멸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주 사이에 얼마나 끔찍한 뉴스를 대하고 있습니까? 한 여대생이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아, 여대생이 갑자기 왜 사라졌을까?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이미 조사를 벌이고 수사를 하다가 결국 유력한 용의자를 잡았습니다. 그 사람은 변장을 하고 그 여대생의 지갑에서 이렇게 신용카드를 훔쳐가지고 그 신용카드를 가지고 겨우 70만을 빼냈어요. 그 70만을 빼내기 위해서 이 현금 지급기 안에 카메라 설치된 걸 알고 가발도 쓰고 변장을 해가지고 돈을 찾는 거예요. 70만. 그 70만을 빼내가지고 여대생을 그냥 쉽게 그냥 죽여버리고 묻어버렸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소식이 2, 3일 전에 또 나왔죠. 이 사람을 조사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200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기도 일대에 7명의 부녀자가 소리소문 없이 그렇게 죽었고 사라졌던 일들이 계속 벌어져가지고 범인을 못 잡았는데 그 놈이라는 거예요. 성은 강씨. 이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경기도에 일어났던 부녀자 연쇄 살인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시신은 발굴해보니까 내구의 그 부녀자의 시신을 발굴했습니다. 아직 세계는 도시개발 이런 것 때문에 바뀌기도 하고 지금 뭐 교수 조사 중인데 자기 말로 조사를 해보니까 7명 죽인 거 맞다는 거예요. 어떤 시체를 찾아보니까 이게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시체의 손가락을 잘랐대요. 아마도 이 사람이 죽어가다가 이 사람 어떻게 해가지고 손가락 끝에 뭐 이 사람의 뭐 할기껏 뭐 있겠죠. 유전자 조작하면 나타나니까. 죽은 시체의 손가락을 잘랐다 다 내버려버려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 근데 꼭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끔찍한 일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사건화되고 매스컴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경험하죠? 며칠 전에는 유영철이 그랬다가 또 옛날에는 막가파가 그랬다가 막 이거 뭐 잊을만 하면 또 끔찍한 사건 잊을만 하면 끔찍한 사건 드러난 것에 불과해요.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파멸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양태는 틀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가족이라도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가족이라도 사실은 때때로는 미움이 극에 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이지만 어떨 때는 저 친구 차라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싶을 만한 마음이 있지요. 비교적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속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제어되어져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 속마음을 그대로 표출해 버린다면 그렇게 행동을 옮긴 사람이나 우리의 속마음이나 속마음만 그대로 찍어내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면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의 상상이 정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창의력의 보고고 인류 역사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대한 에너지의 보고이지만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이 깨끗하지 않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때때로 내 귀는 이 자리에 앉아 설교를 듣고 있을지 모르지만 순식간에 우리 머릿속에서의 생각은 엉뚱한 죄를 짓기에 아무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한계 없이 그렇게 밖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 죄성이다 라고 그러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성향이다 그러는 겁니다. 이 죄의 성향을 가지고 어둠의 영은 우리를 늘 호시탐탐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하나의 예입니다. 예. 극단적인 예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이 사람 속에 이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파멸적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공통적으로 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본 모습이겠다 싶을 만큼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그랬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도 부끄러운 짓 많이 하잖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도 정상적인 사회관계나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도 때때로 음습한 생각이나 삶을 추구할 때가 있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지만 우리도 스스로가 통제되지 않는 우리의 감정, 통제되지 않는 균형 잡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성 가지고 살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모습이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이나 어둠의 영에 사로잡힐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끔찍하고 비참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28절 앞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립니다. 소리 지르기 이 사람의 평소 행동 유형입니다. 이 사람 소리 지르는 거 평소 그냥 뭐 하는 습관입니다. 전 참 이 본문을 읽고 이 사람에게 딱 부러운 것 중에 하나다. 맨날 소리를 지르며 뛰다는데 이 사람 목은 쉬었을까 안 쉬었을까? 어떻게 소리를 맨날 지르고 뛰어다닐까? 이 사람의 체력과 목청이 좀 부러워요. 야, 이 사람의 체력 정도로 좀 맨날 뛰어다녀도 될 만큼 그런 마라톤 대회 한번 나가고 웃긴데 와, 이 체력 왕짱입니다. 그죠? 소리를 막 지르고 역시 예수님 앞에서도 뛰어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뛰어오면서 소리를 우악 지르고 오는 겁니다. 이 평상시 소리 지르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죠. 넷쭉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또 주님 이렇게 말하면 느끼는데 소리를 지른 거지 뭐. 큰 소리로 불렀으니까 주님 이랬을 거 아니에요. 정말 정신이 나갔습니다.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29절 30절에 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파멸의 삶으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망가뜨려 놓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그 군대 귀신들에게 나와라 그 사람에게 나와라 라고 이미 명령한 이후에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28절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오 당신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 이 소리 지릅니다. 이 잠잠히 제가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본래 소리 지르면서 했기 때문에 큰 소리 이거보다 더 큰 소리를 지르셨을 거예요. 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야. 이야 이거 뭐 예 처음으로 예배드리는데 분위기 좋습니다. 신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이 참 이 후세대 교회 유치부 교육이 탁월합니다. 어떻게 교육이 됐길래 이 처음으로 이 어른들과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건강하고 정직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지 또 어른들은 전부 다 이렇게 정직하지 않잖아요. 사실 웃을 만한데 안 웃고 있고 딱 이렇게 그건 거짓 때문이에요. 너무 절제가 된 겁니다. 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이게 참 우스갯 소리긴 하지만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데 절제할 수도 있고 절제해야 됩니다. 내 감정을 그냥 쏟아내는 것이 다 그것이 거룩한 건 아닙니다. 경외할 때는 내 감정을 절제하면서 조심스럽게 나가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때때로는 시편에 보면 박수치며 찬양하고 춤추라 절제를 풀어낼 때가 있습니다.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감정과 지성을 다 들여서 우리의 속마음의 감격들을 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귀신보다 못한 찬양을 드릴 때가 많죠. 찬양도 안 하고 이것도 딸짝딸짝 해가지고 이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말이지. 우리는 뭐 이것도 딸짝딸짝 해가지고 찬송하는 동 말은 좀 모르면서 그러면 좀 이해가 되지만 알면서 그때는 귀신만은 못한 겁니다. 오늘 28절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이 엎드려가지고 예수님께 첫 번째로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 나와 별 상관없는데 왜 나를 괴롭히려고 지금 말이지 당신이 나를 괴롭힐 때가 아닌데 왜 나를 괴롭히려고 왔습니까? 예수님을 자기를 혼내주러 오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때에 대해서 중요한 발언을 이 귀신들이 귀신이 하나 하는데 마태복음 8장 29절에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당신이 나를 괴롭히게 될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벌써 나를 괴롭히려고 왔습니까? 아직 때가 되기 전인데 벌써 나를 괴롭히려고 왔습니까? 라고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종합 정리해볼까요? 사탄은,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쭉 누가복음을 공부해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요. 대체로 누가 몰랐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누구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하면 이 귀신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귀신보다 못해. 귀신은 딱 알아보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탁월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굉장한 신앙입니다. 귀신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엄청난 너무 분명하게 이 귀신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언젠가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도 알고 있어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활동의 때, 움직임의 때가 제한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와, 이 귀신의 수준이 대단하다, 그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예수님의 능력도 알고, 자기가 예수님에서 혼나서 나중에 망할 것도 알고, 지금은 자기가 조금 움직여야 될 때라는 것도 알고, 제한된 능력으로 정해진 시기 동안만 활동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 귀신의 고백에서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뒤로 들어가서 31절과 32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 사람에게 들어있는 이 군대 귀신들은 또 하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귀신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옥은 정말 무서워. 귀신이 그것도 알아요. 제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딱 쳐다보니까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저 언덕에 돼지떼들이 쫙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이 돼지떼는 한국에 있는 돼지들은 주로 꾸정물들, 사료를 먹고 자라는데 이 돼지는 웰빙 돼지입니다. 이 언덕에 있는 참 이게 천연의 이 풀들을 뜯어먹고 같이 먹으니까 아마 이 돼지고기가 상당히 맛있지 않을까 싶어요. 풀 뜯어먹고 자란 돼지. 아, 이거 참 풀돼지입니다. 이 돼지들이 언덕 위에서 놀고 있는 풀을 뜯어먹고 있는 이 돼지떼들을 딱 귀신들이 사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지옥에 가라고 명령하지 말고 차라리 이 사람에서 나올 테니까 저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두 번째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리하라. 한마디 딱 했습니다. 그러자 33절에 보니까 귀신이 들어간 돼지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돼지 뛰는 거 봤어요? 학교에 있는 뚱뚱한 친구, 그거는 친구 말고 진짜 돼지, 꿀꿀거리는 돼지. 저는 돼지가 걸어다니는 걸 봤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33절에 귀신이 들어간 돼지들이 비탈길을 내리달리며 여러분 돼지 다리는 쇼다리입니다. 돼지 다리가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돼지 다리가 앞다리가 짧아요? 뒷다리가 짧아요? 앞다리가 훨씬 짧아요. 뒷다리는 좀 깁니다. 여러분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가 긴데 이런 다리를 가지고 있는 짐승이 오르막을 올라가기가 편할까요? 내리막을 내려가는 게 편할까요? 오르막을 올라가기 편해요. 그래서 토끼 머리를 해본 사람들 압니다. 토끼 다리가 앞다리나 짧고 뒷다리가 길기 때문에 토끼 머리를 밑에서부터 정상으로 토끼 머리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꼭대기에서부터 일부러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끼가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기 때문에 내리막길을 뛰는 게 부담스럽고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쫓아가지고 밑에서 또 한 친구들이 한 무리들 기다리고 있다가 토끼가 은근슬쩍 내려오면 그물을 잡든지 소쿠리를 잡는 거예요. 돼지도 똑같습니다. 앞다리는 쇼다리, 뒷다리는 조금 쇼다리.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짧은데 이 내리막길을 비탈길을 걸어가는 것도 사실은 부담스러운데 뛰어간다. 이야, 귀신이 하는 짓이 좀 이상합니다. 평상시 돼지로 하여금 도무지 할 수 없는 능력을 갖게 해서 막 비탈길을 막 뛰어들어요. 갑자기 돼지가 호수로 점프해서 다이빙 풍등 들어가네요. 이야, 돼지 한 마리만 들어간 게 아니라 마가복음 5장 13절에 하면 이렇게 빠져 죽은 돼지가 2,000마리. 2,000마리의 돼지 떼가 갑자기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내리막길로 꿀꿀꿀꿀꿀꿀 그러면서 막 뛰어가더니 얼마나 빨리 뛰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돼지니까 막 빨라도 고양이나 개체는 못 뛰었겠죠. 아무튼 쇼다리 가지고 막 비탈길을 때려간다고 막 궁디를 삐쩍삐쩍하면서 막 굉장히 힘 꿀꿀꿀꿀꿀 그래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에 빠질 때 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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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풍풍 풍등등 2,000마리가 빠졌습니다. 2,000마리가 동시에 갈릴리 호수가 갑자기 돼지 호수로 바뀌어버렸어요. 돼지 2,000마리가 붕 뜨가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 한 시간 이내에 건지면 통바비크 가능한데, 그죠? 야, 이거 뭐, 그날 포식한 거는 갈릴리 호수 안에 빠져있던 그 물고기만 포식했는지 몰라. 아니, 오랜만에, 어이, 둘이 태어나서 이거 갈릴리 호수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이런 고기 처음 먹어보다, 그죠? 그러면서 돼지고기를 묶어 뜯어먹으면서 포식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사탄의 부하인 귀신들은 지옥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옥을 설명하면서 사탄과 그 부하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로 가라. 그러니까 지옥은 원래 지옥이 어떤 곳이냐, 성경적인 표현을 성경에 있는 표현을 빌면 이 사탄과 귀신들 어둠의 영들을 가두기 위한 감옥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으면 왜 지옥 가요? 그러면 왜요? 예수 안 믿으면 전부 다 사탄의 아들들입니다. 아버지 가는데 아들도 따라가야 되죠. 사탄과 귀신을 가두는 곳이 지옥이에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모든 불신자들도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도 사탄의 아들과 자식 노릇을 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장차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진행하실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사탄과 귀신들도 모두 이 지옥의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들은 자기의 최후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을 무서워하고 있는데 사역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알아봤어요. 예수님의 능력도 알아봤어요. 자기의 제한적인 시기와 능력도 알아봤어요. 지옥이 무섭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이 귀신이 살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개종해야 돼, 개종. 주님, 지금부터 제가 귀신의 물에서 나와서 천사가 되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회개해, 귀신이. 근데 귀신들은 회개하잖아요. 이미 그들에게 정해져 있는 운명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귀신들은 예수님도 알아보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도움을 기대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순종하지 않는 거죠. 결국 파멸의 길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갔지만 한마디만 더 물어볼까요?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도 정말 이 기적을 보고 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고 알아도 그 주님을 향하여 영접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본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기적을 그 신들에서 보았지만 영접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할 때 그는 결국 파멸의 길을 가는 거예요. 34절과 35절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니까 돼지치던 자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펼쳐진 갑작스러운 그 사태를 보고 막 갑자기 도망했습니다. 마을로 뛰어들어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고 소식을 듣고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막 지금 달려왔습니다. 와 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 그동안 자기들이 쇠사슬로 묶고 그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 사람이 파멸의 삶을 살던 그 사람이 옷을 입었어요. 일단 옷을 입었어요. 이게 뭐죠? 부끄러움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감각이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온전히 회복되어가지고 예수님이 발 앞에 얌전히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우리 같으면 놀랐다. 이 놀라움이 두 가지입니다. 무서워서 놀라운 게 있고 기뻐서 놀라운 게 있어요. 진짜 만약에 이 사람이 그동안 골칫거리였던 이 사람이 제대로 제정신 차리고 앉아있으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돌아다녀도 되겠구나.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서운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그리고 36, 37절에 보면 자기들 눈앞에서 펼쳐진 일들을 보았던 이 목격자들에 의해서 모든 상황의 자초지점을 다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려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워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떠나달라. 예수님 보고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달라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37절에 나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진 사람을 보고도 예수님을 거부하죠. 조금 전에 보았던 귀신하고 수준이 똑같죠.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만 무서워서 뭔가 이렇게 영접하지 않는 귀신들이나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귀신, 지금 돼지 떼 2,000마리가 갈릴리에 돼지가 쭉 물에 빠지면은 다리가 물속으로 들어갑니까? 하늘을 향해서 쳐듭니까? 이건 제가 실험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대게 둥둥 뜨면서 다리가 하늘로 뜰 거예요. 그러면 돼지가 2,000마리가 빠졌으니까 한 마리에 다리가 4개니까 지금 갈비 호수 위에 물 표면 위에 돼지 다리, 족발이 2,000 곱하기 4개, 8,000개의 족발이 둥 뜨가 있는 거예요. 상상이 좀 됩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는 상상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그림. 건강하게 상상을 해야 이 본문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장면들이죠. 그걸 보는 거예요. 돼지 족발이 지금 8,000개가 갈릴리 호수에 뜨가 있는 거. 지금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앉아있는 그 사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과 회복의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두려워. 왜 그랬을까요? 죽은 돼지 2,000마리, 한 마리당 30만 원이라고 계산해보자. 그렇게 보면 경제적 손실 6억이 발생한 거예요. 그들에게 당한 이 경제적 손실로 인해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 이 예수가 우리랑 같이 계속 같이 있으면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에 대한 감각들이 없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보이시는 이 권세와 능력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으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경제적 손실만 따지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가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만 집착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각도 없고 영혼에 대한 감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대한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감동이 없으면 우리도 이 사람들이나 귀신이나 똑같을 밖에 없어요. 부분적으로는 놀라고 부분적으로는 신앙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일 때는 예수님을 떠나거나 떠나달라고 밖에 외칠 수밖에 없는 참 귀신만도 못하고 귀신과도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국 이 마을 사람들도 영적인 수준만 놓고 보면 귀신과 똑같은 수준의 사람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보인 셈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기대가 됩니까? 이게 단순한 질문이에요. 우리 신앙의 건강성을 측정할 수 있는 단순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 나라에 지금 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기대가 됩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 삶에 대해서 참 자유했습니다. 내 이 땅에 사는 나의 천막집이 무너져도 내 몸이 지금 당장 죽어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장막집을 소망했던 바울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게 주님을 믿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어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물론 오늘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그건 그날에만 하라는 겁니다. 불필요한 거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런 시계만 그런 영역에만 잔머리를 굴려서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 빠집니다. 머리카락이 빨리 하얗게 변합니다. 매일매일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어떻게 영향력이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드러내며 어떻게 내가 회복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쏟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38, 39절을 보니까 이렇게 회복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이 사람도 제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를 알잖아요. 온몸에 상처 투성이고 이제 제정신 들었으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돌로 찍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상처가 빨리 보건병 가야 되는데 그죠? 기울 거는 기울고 치료할 거는 치료하고 그리고 바를 거는 바르고 아마 온몸이 성한 데가 없었을 거예요. 그 아파온 통증으로 인해가지고 참 몸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의 자유함을 본인이 압니다. 자기가 뭔가에 꾹꾹 매였다가 지금 이렇게 날아갈 듯한 자유함과 기쁨이 자기 속에서 샘솟는다고 하는 것을 자기는 압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몰라도 지금 둘러서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소리쳤던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했던 그 마을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사람은 알아요. 내 나를 묶고 있던 것이 부러지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 끊어지고 나를 불안하고 또 내 스스로가 제어할 수 없었던 나를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자기는 알아요.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감정이고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고자 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집으로 돌아가라. 저는 이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에 참 감사했어요. 그동안 피폐한 삶, 파멸적인 삶 가운데 정상적인 삶을 못 누렸던 사람에게 회복적인 삶을 살기를 요청하는 주님의 따사로움이 묻어있는 어찌면 주님의 발언이 아닐까 싶어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전하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마을이라고 되어 있죠. 마가복음 5장 20절 제가 그래 테카폴리스 10개의 마을을 다 돌아다니며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감당했던 사람. 이 테카폴리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가나안 땅하고 붙어있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갈릴리오스 동남쪽에 있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고립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전혀 몰랐던 삶을 살았겠지만 오늘 이 사람의 활동에서 과연 얼마나 복음화 되는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사람은 테카폴리스의 최초의 선교사였고 자기 마을과 자기 동네 사람들과 자기 주변의 마을을 돌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던 최초의 증거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인생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좀 더 정직하게 고백하면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투영을 시켜봐도 되는데 그랬던 우리의 삶으로부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오늘 2월 1일인데 2월 한 달 동안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감동의 그 역사들이 우리를 풍성하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한 달 동안 또 올 남은 기간 동안 살아갑시다. 에베소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찬양합시다. 한 가지만 더 부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파멸적이고 허망한 삶에 이끌려서 세상의 종로로 타는 삶을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회복된 삶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 시대에 또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 이런 회복의 삶, 우리에게 변화된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감격이 클수록 우리에게 있는 감동이 클수록 증가할 힘이 생기는데 찬양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이웃과 시대에서 선교적 삶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더 활발하게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4장 14, 15절 제가 읽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이게 회복된 삶의 특징입니다. 사랑과 진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사랑과 진리 가운데 살 때 예수님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죄성을 이용해서 지배하며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인생들로 하여금 영원한 자유와 기쁨과 생명의 삶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초청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파멸의 삶이 우리도 영광스럽게 참으로 아름답게 변할 수 있음을 또 변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살기를 부탁합니다. 찬송가 204장 같이 한번 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부통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삶으로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